의료의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현안 보고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건강 이상설에 대해 적어도 심장 관련 시술이나 수술 등을 받은 적은 없고 공개 활동을 안 할 때도 정상적으로 국정 운영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측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현안 보고 직후 기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적어도 심장 관련된 건강 이상은 없다며 만약 그 정도라면 아무리 가벼운 수술이라도 북한 지도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4주에서 5주 정도는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또 올해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 횟수가 5월 6일 현재 17차례로 내년 같은 기간 평균 횟수인 50회와 비교해 66% 감소한 역대 최소 수준이라고 밝혔다고 김 의원이 전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의 코로나 발생 가능성과 관련해선 북한이 지금까지 코로나 감염자가 한 명도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1월 말 국경 봉쇄 전에 북중 간 인적 교류가 활발했다는 점에서 발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어린이 괴질이 뉴욕에서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미 뉴욕타임스 신문은 어제 최근 몇 주간 뉴욕시 롱알랜드 코엔 어린이 병원에서 코로나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어린이 환자 약 25명이 입원했고 이 중 11명이 중환자실에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어린이 괴질은 영국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지난달 말 미국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혀가 빨개지는 증상부터 관상동맥이 확장된 증상을 보였고 최근 이틀 동안 4세부터 12세 사이 어린이 5명이 비슷한 증세로 입원했습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의 우한 연구소에서 나온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밀리 합참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중국 유연설과 관련해 아직 아무것도 결정적이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한의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나왔는지 우한의 시장에서 발생했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모른다면서 미국 정부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밀리 합참의장의 이런 답변은 중국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왔다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발언과 배치됩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3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은 오늘 오전 현재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367만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120만여 명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스페인과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는 25만 7천여 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스페인과 이탈리아, 독일 등 일부 국가들은 단계적인 봉쇄 완화를 시작했으나 프랑스와 영국은 상황을 더 지켜본 뒤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암살 미수 혐의로 체포된 전직 미군 두 명과 관련해 미국 정부와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우리가 알아낼 것이다. 우리는 방금 그 소식을 들었다면서 우리 정부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성명에서 미국 정부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일축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아프가니스탄 무장반군 탈레반이 미국과 체결한 평화협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어제 국방부 청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탈레반이 협정을 잘 지키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어제 북한 평양 순안국제공항 근처 신림에 새로운 탄도미사일 지원시설이 완공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SIS는 이날 자체 북한 전문 사이트인 분단을 넘어 올린 보고서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의료의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6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봄기운이 완연하게 느껴지면서 가까운 곳이나 혹은 해외로 여행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중국에서는 이번 노동절 연휴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4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코비드19가 완전히 통제되지 않아서 여행객과 관광 수입이 급감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올해는 미국 국민들의 해외여행이 힘들 것 같다고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말했습니다. 다만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국내 여행은 수요가 다시 생길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여행업 조사업체 스키프트에 따르면 대부분의 미국인은 향후 여행 계획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인들의 3분의 1 정도가 여행 제한이 해제되면 석 달 안에 여행할 거라고 답했고요. 미국인 10명 중 4명은 집에서 160km 미만의 도로 여행을 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미국 대선 ABC, 또 주간 프로그램으로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가 이어집니다. 오늘 만나볼 대학교는 미국 메릴랜드주를 대표하는 주립대학인 메릴랜드 대학교입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10도로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은 내일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4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3도에서 26도, 신의주 11도에서 23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 12도에서 26도, 함흥 9도에서 22도, 청진 지역은 7도에서 2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주디 갈랜드의 노래죠. 전에 자장가에서 들어본 적이 있는 곳인데요. 무지개 넘어 어딘가에 하늘은 푸르고 당신이 꿈꾸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곳이랍니다. Somewhere over the rainbow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중국 우한시 고등학교 학생들이 석 달여 만에 처음으로 6일 등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암살 시도설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면 50년 뒤에 30억 명 이상이 사람 살기 적합하지 않은 지역에 살게 될 거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의 고등학생들이 다시 등교했군요.
네,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거주하는 5만 7천여 명의 고등학생들이 6일 학교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한시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이날 다 등교가 허용된 건 아니고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로 국한됐습니다.
그럼 다른 학년 학생들은 언제 등교가 허용되는 건가요?
네, 아직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만 등교를 허용한 건 대학 입시를 준비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우한시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온 건 거의 석 달여 만의 일입니다.
중국 정부가 우한시에 대한 봉쇄를 단행했던 게 지난 1월이었죠.
네, 맞습니다. 우한시는 지난해 연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에서 가장 처음 보고된 곳이죠. 1월에 처음 사망자가 나온 이래 걷잡을 수 없이 바이러스를 확산하자 중국 당국은 지난 1월 23일에 인구 1,100만의 거대 도시인 우한시 자체를 아예 봉쇄하는 이 사상 초유의 초강경 조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초에 봉쇄 조처를 해제했는데요. 학생들의 등교는 아직 허용되지 않았었던 모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는 봉쇄를 단행한 지 76일 만인 지난 4월 8일에 우한시에 대한 봉쇄를 해제했습니다. 교통수단 운행이 재개되고 상점들도 다시 문을 열고 있지만 여전히 완전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로 일단 국한이 되긴 했지만 학생들이 교실에서 같이 수업을 받다 보면 아무래도 감염될 우려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한시 당국은 이 학생들이 교실에 들어가기 전에 체온 검사를 실시하고 이 학급당의 정원수도 줄이고요. 책상 간 거리도 넓히는 등의 조처를 취하면서 조심하는 모습입니다.
한국에서도 학생들이 등교를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한국도 다음 주 13일부터 학교 문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우선 대학 입학시험 준비가 급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먼저 수업에 들어가고요. 나머지 학년은 이달 20일부터 세 차례로 나눠서 등교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찌감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경험했던 중국과 한국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선 모양새인데요. 지금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 발표에 따르면 6일 오전 현재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368만 명이 넘고요. 누적 사망자는 25만 8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영국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요?
네, 현재 영국의 누적 사망자 수가 약 2만 9,500명으로 미국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나라가 됐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유럽에서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피해가 가장 심각했죠.
네, 그렇습니다. 확진자 수는 여전히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영국보다 많습니다. 스페인이 약 22만 명, 이탈리아는 약 21만 3천 명이고요. 영국은 20만 명이 조금 안 됩니다. 하지만 사망자 수가 이미 이탈리아를 앞지른 겁니다.
영국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네, 각계 집계 방식이 다르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같은 방식으로 집계하지 않는 한 정확한 통계가 어렵다는 겁니다. 현재 영국의 봉쇄령은 5월 7일까지인데요. 영국 정부는 3단계에 걸쳐서 완화 조치를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반면에 이탈리아는 이번 주부터 봉쇄령이 완화됐다고요?
네, 4일부터 부분적 완화 조치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지난 3월 9일 유럽에서는 최초로 이 전국적인 이동 제한령과 휴교령, 또 BPS 상점의 폐쇄 등 이 고강도 봉쇄 조치를 단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산이 정점을 지났다고 판단하면서 단계적으로 상점, 공장 가동을 허용하면서 경제의 정상화를 위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함께 심각한 피해를 겪었던 스페인은 어떻습니까?
네, 역시 단계적인 완화 조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작은 상점들부터 영업재개를 허용하는 등 본격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연 사흘 사망자 수가 200명을 밑돌았는데요. 하지만 스페인 보건당국이 6일 지난 24시간 동안 244명이 사망했다고 밝히면서 다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구촌원의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의 주장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군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일 베네수엘라 정부가 주장하는 대통령 암살 시도 사건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 두 명이 베네수엘라에서 체포된 사실을 금방 알았다면서 미국 정부 개입설에 선을 그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말하는 대통령 암살 시도설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4일 국영 TV에 출연해서 자신을 암살하기 위해서 지난 주말에 베네수엘라 해안가에 침입한 미군 용병 2명을 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배후에 미국 정부와 콜롬비아 정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체포된 사람들의 신원은 확인됐나요?
네, 베네수엘라 당국은 체포된 사람들이 루크 덴먼 씨와 에어런 베리 씨로 둘 다 전직 미국 특수부대 소속 군인들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의 여권과 운전면허증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당국은 또 이들이 플로리다주에 있는 실버콥이라는 사설 보안업체와 연계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붙잡힌 사람들은 두 명뿐인가요?
네, 확실하진 않습니다. 베네수엘라 당국은 6일 이 용의자 중에 6명을 사살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베네수엘라 당국이 앞서 말한 수치와는 다릅니다. 앞서 발표에서는 8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베네수엘라의 주장에 대해서 공식 반응을 보인 건 처음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애리조나주를 방문하기 위해서 백악관을 출발하면서 기자들에게 어떤 일이든 여러분에게 알려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그 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서 베네수엘라 정부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미 국무부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국무부도 이번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마두로 정부가 최근 일련의 국내 사태로부터 이 국제사회의 관심을 바꾸고 또 호도하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는 작전에 들어갔다고 비난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국내 사태는 어떤 사태인가요?
네, 미국 국무부는 성명에서 이 베네수엘라 교도소에서 폭동 사건이 벌어져서 40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지금 중남미 국가 교도소들은 최근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폭동 사건이 자주 벌어지고 있는데요. 베네수엘라 북부의 한 교도소에서도 1일 폭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베네수엘라 당국은 이들이 집단 탈옥을 시도해서 진압 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족과 인권단체들은 진상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는 마두로 정권을 베네수엘라의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하지 않고 있죠?
네, 지난해 1월에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이라고 선언한 이래 미국 정부는 과이도 국회의장을 베네수엘라의 합법적인 임시 지도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이 불법 선거를 통해서 취임했고 베네수엘라의 합법적인 기구는 국회가 유일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 성명에서 지금 미국 정부는 이번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진실은 하지만 마두로 정권이 끝났을 때 제대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당국이 이들 미국 시민 2명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플로리다 사설 보안업체 실버콥 쪽에서는 반응이 없습니까?
네, 실버콥의 설립자인 조던 구드로 씨라는 사람이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 구드로 씨는 과이도 의장의 사주를 받고 3일 이른바 기드온 작전이라는 작전을 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구드로 씨는 또 당초 이 작전은 마두로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게 아니라 체포하는 게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이도 의장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네, 자신은 이번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연루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과이도 의장은 6일 실버콥과 명백히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가져올 파괴적인 영향을 경고하는 연구 결과가 또 나왔군요.
네, 국제 연구진이 최근 미국 국립과학원 회부에 공개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연구진은 이 보고서에서 지금 같은 추세로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면 50년 뒤에는 지구에서 30억 명 이상이 사람 살기 적합하지 않은 곳에 살게 되리라 전망했습니다.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라면 어떤 지역을 말하는 걸까요?
네, 기온이 너무 높은 지역을 말합니다. 이 보고서는 연평균 기온이 섭씨 29도 이상인 지역으로 설정했습니다.
지금도 지구에서 연평균 기온이 29도가 넘는 지역이 있죠?
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서 가장 더운 곳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곳은 너무 더워서 사람 살기가 적합하지 않은데요. 현재는 이런 곳이 육지 면적 중에서 0.8%를 차지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사람들이 사는 기온대가 대체로 몇 도인가요?
네, 보고서는 대부분의 인류가 지난 수천 년 동안 연평균 기온이 섭씨 11도에서 15도 사이의 좁은 기후대에서 살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매우 적은 수는 연평균 기온이 20도에서 25도에 걸치는 지역에 산다고 합니다.
하지만 50년 뒤에는 연평균 기온이 29도 이상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건데요. 기후변화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후변화로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보고서는 2070년에 연평균 기온이 29도를 웃도는 지역이 전체 육지 면적 중에서 19%를 차지할 걸로 예측했습니다.
그럼 이런 지역에 어느 곳들이 해당될까요?
네, 북아프리카 대부분, 그리고 중동, 남미 북부, 남아시아, 그리고 호주 일부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지역에서 사는 사람의 비율은 어느 정도가 되는 겁니까?
네, 2070년 기준으로 총 인구 가운데서 30%에 해당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상을 막으려면 역시 지구 온난화를 막아야겠죠?
네, 물론입니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탄소 배출을 크게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보고서는 현 추세라면 지난 6천년 동안의 인구 지리적 변화를 인간이 앞으로 단 50년 동안 실현할 수 있다면서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활동을 해온 정부 합동 조직이 이달 말께 해산됩니다. 또 뉴욕에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취소했던 대선 등의 예비 선거를 예정대로 진행하라고 법원이 명령했고요. 이 알래스카 성폭력 문제와 홍콩 시위에 관한 보도가 퓰리처상을 수상한 이야기까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코로나 대응 정부 합동 조직이 곧 해산된다고요?
네, 앞으로 코로나 대응에 관해 다른 형태의 조직을 갖게 될 것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5일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있는 허니웰 공장을 방문해서 마스크 생산 시설을 둘러보면서 대통령이 한 말인데요. 그동안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대응 조직을 이끌어서 일처리를 잘 해왔다면서 이제는 나라를 다시 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때라고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이유가 뭘까요?
예, 이날 앞서 펜스 부통령이 직접 이 코로나 합동 대응 조직 해산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 펜스 부통령은 기자들한테 메모리얼 데이나 늦어도 6월 초쯤을 시점으로 제시했는데요. 이 메모리얼 데이는 미국에서 전몰 군경 등을 기리는 날인데요. 오는 25일입니다.
정부 합동 대응 조직을 해산하면 앞으로는 관련 업무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예, 보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펜스 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각 부처가 이제는 소관 업무를 나눠 갖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미 연방재난관리청의 FEMA와 이런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펜스 부통령은 말했습니다.
정부 합동 대응 조직이 어떤 곳이고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코로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지난 2월 26일 백악관 주도로 출범한 임시조직 태스크포스입니다. 펜스 부통령이 책임자를 맡았는데요. 보건후생부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또 국립보건원 NIH 등 유관기관의 고위 당국자들이 거의 매일 모여서 회의를 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국민 브리핑도 했습니다.
원래 연방정부에 있던 기관은 아니었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번에 특별히 구성한 조직이군요.
맞습니다. 연방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이 조직을 만들면서 관련 예산 12억 5천만 달러를 신규 편성했고요. 이 밖에 에볼라 바이러스 대처 예산에서 12억 5천만 달러를 전용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총 25억 달러를 쓰게 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했었습니다.
유관기관 고위 당국자들이 여기에 참여했다고 했는데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국립알레르기 감염병연구소장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 또 보건외교 전문가인 데버러 벅스 박사, 그리고 제롬 애덤스 의무총감 등이 이 임시조직의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는 소속 기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게 백악관의 계획인데요. 이 파우치 박사 등은 이 국립보건원 소속이고요. 애덤스 총감은 질병통제예방센터 소속입니다. 이 펜스 부통령은 그중에서 벅스 박사를 특별히 거론하면서 이 전문가들의 조언을 이 조직 해산 이후에도 백악관이 계속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합동 대응 조직이 해야 할 일들을 다 했다고 보는 건가요?
그런 건 결코 아니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일 말했습니다. 합동 대응 조직 해산이 곧 임무 완수를 뜻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렇게 답했는데요. 하지만 봉쇄를 계속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나라를 다시 열어야 한다면서 일부 사람들이 바이러스 감염의 영향을 앞으로 받게 되겠지만 그래도 나라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합동 대응 조직 해산 계획에 대해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좀 성급하다는 우려가 일부 언론과 보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 등지에서는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다고 뉴욕타임즈는 지적했는데요. 섣부르게 정상화를 추진하다가 확진자와 사망자가 다시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도 구체적인 통계와 함께 잇따라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상황의 심각성을 낮춰서 보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그런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업 전문가들의 경고를 정부 고위층에서 묵살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리크 브라이트 전 보건후생부 생의학 첨단 연구개발국장이 최근 정부 감사기관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코로나 방역 준비 태세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했었지만 알렉스 에이자 보건후생부 장관 등 고위층이 적대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종합 상황 짚어볼까요?
네, 6일 현재 오전 미국 전체의 확진자 수는 1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세계에서 확진자 숫자가 가장 많은데요. 그중에 사망자는 7만 2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주의 예비선거 취소 결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군요.
네, 취소됐던 뉴욕주 민주당 프라이머리, 이 일반 유권자 투표 방식의 예비선거를 예정대로 치르라고 법원이 명령했습니다. 애널리사 토레스 연방판사가 5일 이런 내용의 판단을 공표했는데요.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예비선거 진행 절차를 속개하고 4월 26일 시점에서 자격을 갖춘 모든 후보의 이름을 투표용지에 올리라고 명시했습니다.
예비선거가 왜 취소됐던 겁니까?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 때문입니다. 뉴욕뿐 아니라 다른 주에서도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일정을 연기하거나 전원투표, 우편투표 방식으로 대체하는 조치가 잇따랐는데요. 뉴욕에서는 당초 지난달 28일이었던 투표 일정을 다음 달 23일로 한 차례 연기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사태가 계속 악화되자 지난달 27일 예비선거를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연기나 투표 방식 변경이 아니라 아예 취소를 했던 것은 뉴욕주가 유일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왜 예정대로 예비선거를 치르라고 명령한 건가요?
예정된 6월 23일까지 시간이 많다고 토레스 판사는 밝혔습니다. 그동안 유권자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할 단계를 밟아갈 수 있다고 명령문에 적었는데요. 우편투표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주정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면서 선거를 치러야 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법원 결정을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항소할 준비를 하는 중이라고 더글러스 켈너 공동위원장이 뉴욕타임즈에 말했습니다.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가 취소하기로 한 결정을 왜 법원에서 판단하게 된 건가요?
네,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였던 앤드루 양 전 예비 후보가 선관위 결정이 권리 침해라면서 소송을 냈기 때문입니다. 양 전 예비 후보는 이날 이 법원 명령 직후에 즉각 환영 성명을 냈는데요. 수백만 뉴욕 시민들의 투표권을 빼앗은 결정이 부당하다는데 법원이 동의해줘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예비 후보 진영에서도 반응이 나왔나요?
네, 버니 샌더스 전 예비 후보 측도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 뉴욕에서 회복됐다고 이번 법원 명령을 평가했는데요. 샌더스 전 예비 후보는 대선 경선 참여를 중단했지만 민주당의 당내 영향력 확보 등을 위해서 꾸준하게 대의원을 모으려던 계획이었습니다.
현재 민주당 대선 경선 상황 어떤지 짚어보죠.
네, 조 바이든 전 부통령만 지금 경선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후보로 확정된 건데요. 올여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후보 지명 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역시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지명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맞서서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격돌하게 됩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상황은 어떤가요?
네, 바이든 전 부통령이 많이 앞서가는 조사가 계속 나왔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대응에 실망한 미국민들의 여론이 그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격차가 많이 좁혀진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 로이터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5일 공동으로 공개한 설문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43%, 트럼프 대통령이 41%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불과 2%포인트 차이네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21일 조사에서는 8%포인트 차이였고요. 지난주 조사에서는 6%포인트 차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계속 좁아지는 추세인데요. 조만간 상황이 역전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바이든 전 부통령 진영에서는 분위기를 반전시킬 계기를 모색하고 있다고 주요 언론이 전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라면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대선에 함께 나갈 부통령 후보 선택으로 여론의 관심을 끌어모을 수 있습니다. 예, 당초 바이든 전 부통령은 흑인 여성 정치인을 유력하게 부통령 후보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이 백인 정치인이 급부상하고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의 보수적인 이미지를 워런 의원의 진보적인 이미지가 보완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퓰리처상 수상작들이 발표됐군요.
네, 이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퓰리처상의 올해 수상작들이 4일 발표됐습니다. 올해도 미국 국내외에 만연한 부패와 여러 가지 문제를 깊이 파헤치고 분쟁 지역의 생생한 모습을 담은 기사와 사진이 수상작에 뽑혔는데요. 퓰리처상 이사회는 이날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수상작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올해의 수상자들을 만나볼까요?
네, 이 퓰리처상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보도 부문 수상자로 앵커리지 데일리 뉴스와 미국 비영리 탐사 보도 매체인 프로퍼블리카가 공동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두 매체에는 1년 동안 공동 취재를 하면서 알래스카 시골 마을의 성폭력 문제를 파헤쳤는데요. 앵커리지 데일리 뉴스의 경우 취재 기자가 30명 정도에 불과한 소규모 지역 언론입니다. 하지만 공공서비스 부분 수상자로 선정된 것이 이번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또 어떤 보도가 퓰리처상의 영예를 누리게 됐습니까?
예, 탐사 보도 부문에서는 뉴욕시 택시업계의 문제를 파헤친 뉴욕타임즈 기자에게 돌아갔습니다. 라이언 로즌솔 기자는 영어를 잘 못하는 택시 기사들이 100만 달러의 택시 면허를 사들였다가 파산하게 된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뉴욕타임즈는 이 같은 탐사 보도를 비롯해서 2016년 미국 대선 개입 이후 이어진 러시아의 해외 공작을 다룬 국제보도와 해설 부문까지 총 3개 부문에서 수상자를 냈습니다.
퓰리처상이라고 하면 사진을 떠올리는 분들도 많은데요. 올해는 어떤 사진들이 퓰리처상을 받았나요?
예, 이 홍콩 시위 현장을 담은 로이터통신 기자들의 이 속보 사진 부분을 수상했습니다. 이 퓰리처상 이사회는 홍콩 시위 사진은 중국 정부에 의해 자치권을 침해당한 홍콩 시민들의 치열한 저항을 다각도로 사진에 담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기획사진 부분은 카슈미르 지역에 대한 인도 정부의 강압적인 조처를 사진에 담았던 AP통신 기자들이 선정됐습니다.
퓰리처상은 미국 국내 상이지만 국제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상이죠.
그렇습니다. 이 퓰리처상은 미국의 저명한 언론인 조셉 퓰리처의 이름에서 따온 상인데요. 미국의 언론과 문학, 예술 분야에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한테 주는 상입니다. 이 퓰리처는 죽기 전에 뉴욕에 있는 컬럼비아 대학교에 언론대학원을 세우면서 200만 달러를 기부했는데요. 이 가운데 50만 달러를 기반으로 1917년에 퓰리처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퓰리처상 시상식도 매년 이 대학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상식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고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 때문입니다. 당초 퓰리처장은 지난달 20일에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연기가 됐고요. 또 수상자 발표도 데이나 카네디 퓰리처장 사무국장이 자택에서 진행하면서 유튜브 이 동영상 공유 사이트를 통해서 생중계됐습니다. 이 카네디 사무국장은 언론인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퇴치하기 위해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에 비유를 했는데요. 객관적인 진실에 대한 공격이 가차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언론인들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사실과 진실을 전하는 일을 변함없이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미국은 2020년 11월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후보는 2021년부터 4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요. 그런데 미국 대선 때마다 전 세계가 누가 당선될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만큼 미국 대통령이란 직위는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리인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미국 대통령 세 번째 시간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통령에게 필요한 정보와 자문을 제공하고 대통령이 국정을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세워진 곳이 바로 미국 대통령실입니다. 미국 대통령실은 지난 1939년에 창설됐습니다.
United States of America was suddenly and deliberately attacked by naval and air forces of the Empire of Japan.
32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지날 때인데요. 대통령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약 500명의 보좌진으로 구성되고 백악관 비서실장이 이들을 감독합니다.
After a chaotic few weeks, President Trump has turned to former General John Kelly. Kelly replaces Reince Priebus, who clashed with the president's communications chief, Anthony Scaramucci.
비서실 산하 직원들은 백악관 서쪽에 위치한 대통령 집무 공간인 웨스트 윙과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 영부인 집무공간과 백악관 직원들 사무실이 있는 이스트 윙, 그리고 대통령 가족 거주 공간인 중앙 관저에서 근무합니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에게 경제정책 전반에 관해 자문하는 경제자문위원회도 대통령실에 속합니다. 경제자문위원회는 지난 1946년 의회가 제정한 고용법에 따라 설치됐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외교와 안보 분야를 다룹니다.
Introduces national security team and address the issues they face. Mr. Obama chose Senator Hillary Clinton.
대통령실 산하 다른 위원회 의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맞지만 국가안보회의는 대통령이 직접 이끕니다. 이 위원회는 1947년 국가안보법에 따라 창설됐는데요. 국무장관과 국방장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백악관 비서실장 등이 참여합니다. 국가안보회의 NSC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각 부처 정책을 조정해 종합적인 안보 정책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국가안보 외교 정책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자문합니다. 또한 대통령실 산하에는 미 무역대표부도 있습니다. 국제무역과 투자 무역 정책을 조정하고 대통령이 해외무역이나 다자 간 협상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자문 역할을 합니다. 또 행정부 조직을 관리하고 예산을 관리 감독하며 예산 관련 법률안 등을 제안하는 예산관리국도 중요한 기구입니다. 그 외에 대통령실 산하인 마약통제국, 과학기술국, 국내정책위원회와 백악관 대변인이 소속되어 있는 공보실 등도 있습니다. 네, 2020 미국 대선 특집,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미국 대통령 세 번째 시간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잭 존슨의 Better Together. 우리의 꿈들은 현실로 만들어졌고 정답은 사랑에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있으면 훨씬 나을 거라고 하는군요. 함께 듣고 오시죠.
There's no combination of words I could put on the back of a postcard. No song that I could sing but I can try for your heart.
our dreams, and they are made out of real things, like a shoebox of photographs with sepia tone loving. Love is the answer, at least for most of the questions of my heart, like why are we here and where do we go, and how come it's so hard. It's not always easy, and sometimes life can be deceiving. I'll tell you one thing,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Yeah, we'll look at them stars when we're together. Well,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Yeah,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Just might find their way into my dreams tonight, but I know that they'll be gone when the morning light sings or brings new things. For tomorrow night you see that they'll be gone too. Too many things I have to do, but if all of these dreams might find their way into my day-to-day scene, I'd be under the impression I was somewhere in between. With only two, just me and you, not so many things we got to do, or places we got to be. We'll sit beneath the mango tree now. Yeah,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We're somewhere in between together. Well,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Yeah,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서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메릴랜드주를 대표하는 주립대학인 메릴랜드대학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는 최근 한국과의 깊은 인연을 자랑하고 있는 주입니다.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의 부인인 유미 호건 여사가 한국계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인들에게 이 메릴랜드주는 특히 친근하게 느껴진다고들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메릴랜드 대학교는 바로 이 메릴랜드주를 대표하는 주립대학교입니다.
As the state's flagship institution, the University of Maryland is the academic research hub of the region.
각 대학은 저마다 대학을 상징하는 깃발, 이 교기가 있죠. 메릴랜드 대학교는 메릴랜드 주의 깃발을 학교 깃발로 삼고 있는 저명한 연구중심형 종합대학교입니다. 메릴랜드 대학교는 이 메릴랜드 주 고등 공교육 시스템에 속해 있는데요. 캘리포니아 대학교나 미시간 대학교 공교 시스템보다는 규모는 작지만 꽤나 탄탄하고 안정적인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메릴랜드 공립학교 시스템 산하에 메릴랜드 대학교 칼리지 파크, 메릴랜드 대학교 볼티모어 카운티, 메릴랜드 대학교 이스턴 슈어 등의 이름을 가진 10여 개의 학교가 있는데요. 보통 메릴랜드 대학교 하면 이 칼리지 파크라는 도시에 있는 캠퍼스를 말하고요. UMD 또는 UMCP라고 영문 약자로 줄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메릴랜드 대학교 칼리지 파크는 미국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지가 선정한 2020년도 미국 전체 대학에서 공동 64위를 차지했고요. 공립학교 순위에서는 24위에 오르며 꾸준히 성장 발전하고 있는 명문 주립대학교입니다. 최근 미국 대학 학비가 계속 오르면서 사립학교 대신에 좋은 주립학교를 찾는 학생도 느는 추세인데요. 주정부가 운영하는 공립대는 아무래도 사립보다는 학비가 훨씬 싸기 때문이죠. 지난해 메릴랜드 대학교를 졸업한 조재준 씨도 그런 경우라고 하는데요.
거기 비즈니스고이 되게 좋은 편이고 저는 메릴랜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가격도 싸고 고등학교 친구들도 다 거기 가니까 좀 재밌을 것 같아서 골랐어요.
네, 메릴랜드 주민일 경우 1년 학비가 기숙사비와 교재비 빼고 만 달러가 조금 넘습니다. 반면에 다른 주에서 온 학생들 또는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은 학비가 3만 7천 달러 정도 되니까 이 메릴랜드 주민이 받는 혜택이 상당히 큰 거죠. 2019 가을 학기 기준으로 메릴랜드 대학교 전체 학생 중에서 메릴랜드 거주 학생은 약 74% 정도, 메릴랜드 주가 아닌 곳에서 온 학생은 약 26%를 차지했습니다. 이 메릴랜드 대학교는 해마다 2월경에 아주 독특한 행사를 갖습니다.
Hi Ryan, I'm Shannon Bendy from the University of Maryland. You've been admitted to Maryland.
메릴랜드 대학교 교직원과 재학생들이 몇몇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들의 집을 찾아가서 직접 합격 사실을 알리면서 깜짝 파티를 해주는 거죠.
Oh, thank you.
아무래도 메릴랜드 대학교가 주립대학교다 보니까 가질 수 있는 즐거운 행사가 아닌가 싶네요. 메릴랜드 대학교는 16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유서 깊은 대학교입니다. 1856년에 메릴랜드 농업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했는데요. 1859년 첫 입학식 때 불과 34명 학생으로 시작한 이 메릴랜드 대학교는 오늘날 4만 명이 넘는 재학생에 1만 4천 명에 달하는 교직원을 갖춘 대형 종합대학으로 성장했습니다. 메릴랜드주가 다양한 인종 구성을 자랑하는 것처럼 메릴랜드 대학교 역시 다양한 인종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학생의 인종 분포도를 보면요. 백인 학생 비중이 약 48%고요. 이어서 아시아계 학생이 18% 정도를 차지합니다. 흑인이 11%를 조금 웃도는데요. 전체 학생 중에서 소수계 인종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44%에 달합니다. 메릴랜드 대학교 졸업생인 조진원 씨는 다양한 학생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소개하네요.
Maryland's a place where everyone has equal opportunities to succeed as long as you make an attempt to get to know everyone.
메릴랜드 대학교는 사람들과 사귀고 싶다는 생각만 하면 쉽게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워낙 학교가 크고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별로 외향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좋은 친구들과 관계를 쌓으면서 사회생활을 배워갈 수 있다고 말하네요. 2019학년도 기준 메릴랜드 대학교 전체 학생 중에 남학생은 52%, 여학생은 48%로 해마다 여학생의 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교수대 학생의 비율은 교수 한 명당 학생 18명꼴이고요. 전체 강의의 약 45%가 20명 미만의 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대학교는 현재 12개 단과 대학을 운영하면서 약 200개에 달하는 전공과 부전공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대학교는 컴퓨터공학과 엔지니어링, 경영학, 우주항공학 등의 전공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메릴랜드 대학의 범죄학과는 명성이 자자합니다.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지는 지난 2018년 최고의 범죄학 과정을 제공하는 대학으로 메릴랜드 대학을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메릴랜드 대학교는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자동차로 30분 내외 거리에 있다는 지리적인 이점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정부기관이나 정부 관련 연구소들과 많은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각종 지원단체로부터 제공받은 연구기금이 연간 5억 달러 이상입니다. 2019학년도에도 연구기금이 5억 7천만 달러에 달했다고 하네요. 메릴랜드 대학교는 규모가 큰 만큼 학생 활동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800개가 넘는 학생 동아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연극, 스포츠 동아리도 있고요.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동아리도 있습니다. 메릴랜드 대학교 졸업생인 조진원 씨는 이런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친구도 생기고 폭넓은 학창시절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네, 클럽은 되게 많죠. 저는 아카펠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좀 한국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냥 좀 친구 좀 만나고 싶어서 그런 거 했어요. 근데 거기서 되게 막 best friends 같은 것도 생기고 제 마지막 senior year에는 제 아카펠라 친구들이랑 같이 roommate 했어요.
네, 아카펠라는 악기 없이 목소리로만 화음을 맞춰서 부르는 노래 말하죠. 메릴랜드 대학교의 상징 마스코트는 다이아몬드 모양의 등껍질을 가진 거북입니다. 마스코트의 정식 명칭은 테스튜도인데요. 하지만 메릴랜드 대학교 학생들은 또 다른 거북이의 일종인 테라핀이라고 즐겨 부르고요. 메릴랜드인들은 터프스라는 애칭으로 불립니다. 1932년 당시 풋볼팀 코치였던 해리 클리프턴 버드가 이 테라핀 거북이를 학교 마스코트로 삼자고 제안한 게 받아들여져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고 하네요. 메릴랜드인들의 거북이에 대한 애정은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1933년에는 졸업반 학생들이 기금을 마련해서 135kg에 달하는 거북이 동상도 기증했는데요. 하지만 1947년에 인근 볼티모어 시에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교 학생들이 이 거북이 동상을 훔쳐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많은 메릴랜드 학생들이 볼티모어로 달려가서 거북이 동상이 있던 건물을 에워싸고 거칠게 항의했고요. 200명 넘는 경찰이 출동해 사태 수습에 나선 끝에 결국 이 거북이 동상은 메릴랜드 학생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2년 뒤 이번에는 버지니아 대학교 학생들이 이 거북이 동상을 훔쳐가는 일이 또 발생하죠. 그래서 학교 측은 고육지책으로 300kg 넘는 시멘트를 동상에 채워놓고 주변에 철조망도 세우면서 거북이 보호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그 후로도 낙서를 하거나 돌멩이를 던져 흠집이 나는 일이 여전했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거센 풍상을 견뎌낸 메릴랜드 거북이는 오늘날 메릴랜드 대학 교정을 묵묵히 지키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인들은 이 거북이 동상의 코를 만지면 행운이 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거북이 코가 유난히 매끈매끈하다고 하네요.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 영어부터 뉴스 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Welcome back to Expression Express, you guys. My name is Evelyn. 저희 VOA 뉴스 기사를 통해 뉴스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Let us jump right in. 높은 긴장감을 표현할 때 물이 뜨겁게 끓는 것처럼 끓어오르는 긴장감이라는 표현 쓰죠. 오늘은 이와 비슷한 영어 표현, 긴장감이 고조된 미국과 이란의 관계를 다룬 기사를 통해 몇 가지 배워보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Another explosion off the Gulf of Oman Thursday raised the already simmering tensions between Iran and the United States.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blames Iran.
It is the assessmen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hat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is responsible for the attacks that occurred in the Gulf of Oman today.
raised the already simmering tensions between Iran and the U.S. Simmering tensions, simmer 하면 끓다, tensions, 긴장감. 그래서 simmering tensions 하면 끓어오르는 긴장감, 즉 고조된 긴장감을 뜻합니다. 예문 다시 볼게요. Another explosion off the Gulf of Oman. 오만만에서 발생한 또 다른 폭발은 raise the already simmering tensions, 이미 끓어오른 긴장감을 더 고조시켰습니다. Between Iran and the United States, 이란과 미국 사이에 국무장관이 말하죠. It is the assessmen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미국의 평가입니다. That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이란에 is responsible for the attacks, 책임이 있다는 것이 that occurred in the Gulf of Oman, 오만만에서 발생한 공격은 다시 한번 예문 들어보겠습니다.
Another explosion off the Gulf of Oman Thursday raised the already simmering tensions between Iran and the United States.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blames Iran.
It is the assessmen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hat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is responsible for the attacks that occurred in the Gulf of Oman today.
이번엔 simmering tensions, 끓어오르는 긴장감과 비슷한 고조된 긴장감을 나타내는 표현들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Simmering tensions, high tensions, elevated, 상승한, 즉 elevated tensions, 높은 혹은 고조된 긴장감, raise tensions, 또 끓는다라는 뜻의 다른 표현 boil도 자주 쓰이는데요. Simmering tensions, boiling tensions, high tensions. And lastly, you know what boiling point is? Boiling point, 끓는 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tensions reach boiling point 하면 긴장감이 끓다 끓다 못해 끓는 점을 다다르다, 즉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다라는 뜻이 됩니다. Tensions reach a boiling point.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긴장감, 즉 고조된 긴장감, simmering tensions, boiling tensions, high tensions, elevated tensions. 오늘의 표현이었습니다. That is it for today's lesson, and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I'll see you guys next time.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조지 마이클의 One More Try, 또 한 번의 시도 들려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